MCQ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정확히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그리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이렇게 함께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주님, 시작 하나, 둘, 셋.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주제셨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때이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본대에 올려져 가시니 우리 이를 가리러 오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호집은 두 사람이 그들을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신지
예수의 하늘을 보시는 분들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지난 두 주간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부활을 겪은 그와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셨고 예배를 가르쳐주셨고 삶을 가르쳐주셨고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셨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붙잡으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순간 제자들이 배운 그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웠던 그 모든 것이 수포로 가졌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터졌습니다. 두려웠어요. 도망갔어요. 자기의 삶에 터져놓았어요. 지나간 꼬마 여자아이가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두려워 떨며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 것이 제자들의 삶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사실이란 동고동락하시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이 그 이후에 삶을 찾았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 중보자의 역할로 그 다리의 역할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현재 사회는 미디어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디어가 뭔가? 우리는 많은 미디어 매체에 있습니다. 신문수도, TV도, 라디오도, 여러 가지를 미디어로 하고, 요즘은 또 개인 미디어 시대라고 해서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신문, 텔레비전 등의 매체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디엄의 복수. 그럼 미디엄은 뭡니까? 미디엄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치수, 양, 길이, 온도 등의 중간을 의미합니다. 미디엄은 미디엄의 복수형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미디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끊어진 관계에서 중간자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미디엄이 되어야 됩니다. 아, 네.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 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를 생각합니다. 아, 네. 기독교 리서치 전문가 조지 바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궁금하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 리서치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전도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물론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계신 줄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도하기 못하는 이유는 실패의 두려움 때문이에요. 실패의 두려움. 사람 실패하는 게 두려울 수 있어요. 용기 있는 사람만 위인을 얻을 수 있어요. 거절당할 게 두려우면 결혼할 수 없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꾸 들이대라고. 그래야 만날 수 있다고. 저도 꽤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실패할 게 두려운 곰곰이 생각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나 했더니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패할 게 두렵다. 크리스찬들이 많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패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실패가 두렵습니까? 내가 전도를 했을 때, 자 예수님 구원받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됐습니다.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두렵다? 아닙니다. 이 리서치의 핵심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 전도의 실패가 아니라 내 자신 삶의 실패 때문에 두렵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두렵다는 것. 내가 온전히 기도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 보지 않고 온전히 찬양하지 않고 남들이 날 봤을 때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그게 두렵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 당신이 예수님인 사람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게 두렵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를 전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하는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완벽한 크리스찬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완벽한 크리스찬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동의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고 조금은 모자람 같은 조금은 상처받은 그리고 세상과 조금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2013년 외였습니다. 2013년 외 파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예전에는 그 경기 북부라 많이 개발이 되지 않은 도시였는데 몇 년 전부터 신도시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높은 건물이 생기고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굉장히 번화한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쪽으로 이전하고 그쪽에서 개척을 하고 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쟁이 좀 심해졌습니다. 신도시가 생기면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오기 때문에 교회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많이 신경을 씁니다. 농도지도 많이 나눠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하는 데 가서 커피도 나눠주고 전기도 나눠주고 주거도 나눠주고 많이 했어. 어떤 한 교회가 지역 파주신 분이 방문을 했습니다. 2013년 3월 31일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는 네 가지가 있고 네 가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유행하던 개콘 프로가 네 가지였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가지예요. 이게 가장 유행하던 개콘 프로였습니다. 참고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그때 개그맨을 불러서 전도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개그맨 옥동자가 왔습니다. 옥동자가 와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옥동자는 왜 웃으세요? 닮았나요? 실제로 보면 제가 조금 낫습니다. 저는 실제로 봐서 자, 옥동자를 불러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동자를 데리고 이렇게 강사실에 옥동자를 듣고 그 다음에 차를 대접하고 또 연예인이니까 또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돼서 제가 눈앞에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옥동자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교회를 한 번도 온 적 없는 것 같은 분이 저희 교회에 구경을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딱 보자마자 되게 반갑게 사인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개그맨이 아닙니다. 이 교회 전도사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주머니가 한 50대 정도 되신 아주머니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눈빛으로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개그맨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개그맨으로 나왔으면 성공했을까? 자, 그때 제일 유행하던 개그가 네 가지라는 개그였습니다. 그 개그를 통해서 광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가족의 이 교회, 이 파주에 있는 이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교회에 없는 네 가지가 그 광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지루한 설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부연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유일한 경쟁 상대는 무한도전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등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건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구연 설명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먹고 살만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북카페에서는 커피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유아실이 있습니다. 유아실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버스를 뭐 이런 등등의 네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혹시 이 교회에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어떤 의도로 이런 광고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교회다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목을 좀 끌을 수 있습니다. 이 홍보지로 이목을 끌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문 광고를 보는 순간 저는 또 다른 것 하나를 생각했어요. 가끔 광고에서 이렇게 나다보면 길바닥에 그 벽에 이런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폐업 적응. 메이크업 운동화 5,000원부터, 등산복 10,000원부터,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몇 월 며칠 어느 공부터에서, 이렇게 이런 광고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처치 권란. 어제 와서, 어디로 와서 가져가세요. 그 광고를 유심히 보고 이 광고랑 대접해. 대조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치가 참 곤란합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 네.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생깁니까? 십자가, 부활사건, 말씀입니다. 그 사건이 내게 받아들여질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아, 네.
우리는 예수를 올바로 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부활사건을 겪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우셔도 좋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직 성령이에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승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으로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 따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성령이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 네.
저와 여러분께 성령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는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확히 명확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그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의 말에는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이나 글은 쓰는 사람,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받은 사람이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문이나 매체에서도 오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미국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 사망. 그날 4월 1일이었습니다.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사망 보도가 미국 시민에 딱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죽었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이 폭락하고 관련주가 점점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가진 돈을 잃었습니다. 돈을 잃은 사람들이 자살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에도 같은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 신문을 보고 있던 한국 신문, 한국 뉴스, MBC에서 뉴스로 특별 자막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자막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 사망 결과를 추적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빌 게이츠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살아있어요. 빌 게이츠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여기 바다만 바로 건너가면 시리필에 사람들도 살고 있습니다. 추적해보니까 어떤 중학생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가짜로 기사를 올린 겁니다. 친구들을 놀려주고 싶은 마음에 교통사고 사진을 어째서 캡처해서 붙여놓고 빌 게이츠 사진을 붙여놓고 신문기자처럼 기사처럼 이렇게 써서 그런 겁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퍼다 나가다가 어떤 기자가 그걸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그걸 또 신문 내고 특종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많은 큰 일들이 나왔습니다. 자, 중학생들은 조심하시고 아직 마음이 중학생 같은 어른도 조심하시라.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도 조심하시라.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실은 작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네.
성령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은 사람 살기 때문에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영이 마른 뼈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된다고, 그걸 고백할 수 있다고,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대일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자 무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혈질의 걸그런 성격의 그 베드로는 사실 또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예수가 잡혀가셨을 때 뒤에서 멀방치에 돌아갔고 조그만 여자아이가 그에게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가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했을 때 예수는 저주하며 분해했던 어떻게 보면 조금 찌질하고 의리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았을 때 그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베드로가 처음 기도하러 왔을 때 매일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매일 다니는 길에 매일 앉아있는 안진뱅이였습니다. 몸이 불편한 안진뱅이가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캐나다에 와서 이렇게 17번 도로 이렇게 17번도 고속도로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중간에 중앙분리대 쪽에 한 분씩 서서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하고 서서 다니면서 유심히 봤습니다. 그 자리에만 서 있다. 분명히 구역이 있는 것 같아. 자기 구역이, 쉽게 말하면 나와바리가 자기 구역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이 안진뱅이의 구역은 성전 미문 앞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수없이 지나가던 그들이 어느 날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금방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하라고 그를 잡아 일으켰을 때 성령이 그로 하여금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뛰었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역을 하면서 저도 전도가 되게 어렵습니다. 전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물론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삶을 나눌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신앙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에 적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도를 아십니까? 혹시 만나본 적 계십니까? 되게 많이 있습니다. 번화가를 다니다 보면 깔끔하게 차려입은 청년일 때도 있고 약간 나이 드신 분일 때도 있는데 이렇게 씹으면서 이렇게 혹시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제가 선생님을 보니까 굉장히 기운이 좋은데 어떤 기운이 조금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 관심 있으면 저한테 잠깐 시간을 내주시면 저와 함께 그 얘기를 해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도에 관심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양을 하고 많이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참 내가 어떻게 저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길에서 저렇게 천시받으면서 발시받으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돌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끝까지 쫓아가 본 적이 있답니다. 끝까지 쫓아가더니 나중에 뭐 제사를 지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나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500부터 시작이라고, 한국 돈 500만원부터 시작이라고, 해마다 5,000불이 조금 남네요. 그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다음부터 그분들을 만나면 저는 하는 대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한국에 가셔서 만나시는 저같이 얘기하면 한방에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와서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보통 없다고 하면 끝까지 쫓아오거든요. 바쁘다고 하면 끝까지 쫓아옵니다. 제가 저의 도를 도에 관심 있냐고 물어보는 아저씨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사시지 말고 땀 흘려서 일하세요. 땀 흘려서 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저씨가 엄청 당황하면서 나를 위아래 훑어보고 그냥 조용히 갔습니다. 그 아저씨가 땀 흘려서 일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정도에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봄이 막 시작할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자가 한 50명 정도 됐습니다. 교회 사역자가. 교회 사역자일 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사역자 한 명당 1년에 30명씩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30명을 전도하지 못할 경우에 내년에 교회를 사임하는 걸로 합시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1년에 30명씩 전도할 수 있으면 개척하지 여기서 전도사나? 내가 1년에 30명씩 전도할 수 있으면 당신 밑에서 일하나? 이런 불손한 마음이 마음속에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 못하고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지역이 대전입니다. 저는 수원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대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전에 혼자 내렸습니다. 그래서 퇴근하면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방바닥에서 징글징글거리는 게 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은 사역자들은 월요일날 쉬는 날이었는데 월요일은 아무리 피곤해도 꼭 수원에 갑니다.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점심이라도 함께 먹고 내려옵니다. 어머니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하나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 명씩 전도를 해갖고 오시더라고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30명을 못해도 꼴찌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전도 관련 서적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열심히 했어요. 글로 배우고 싶은 거죠. 전도를 글로 배우고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에 모든 전도서적에 공통된 하나의 주제를 발견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적의 모든 공통된 주제는 될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될 때까지 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라도 조금 가져보자. 처세에 관한 책들을 읽었어요. 처세술. 모든 처세술의 책의 한 가지 주제는 윗사람한테 개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로도 안 되겠다. 그래서 연애 관련 서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의 마음을 훔치는 거. 연애 잘하는 거. 남자가 모르는 여자의 심리 뭐 이런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읽었습니다. 전도할게 써먹어보려고 했는데 사람을 써먹지 못했습니다. 잘 안 되더라. 그런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는 것 같겠어. 그런 책들을 읽고 나서 제일 먼저 타겟으로 잡은 아저씨는 슈퍼 아저씨였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슈퍼마켓 아저씨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속 제가 매일 과자를 사먹는 슈퍼였기 때문에 그 아저씨도 저의 얼굴을 익숙히 알고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사장님, 제가 사실은 여기 앞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인데 저희 교회에 한번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 아저씨가 조용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무슨 뜻이죠? 당신이 세 번째입니다. 당신의 교회 전도사가 벌써 세 명 왔다 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세탁소 사장님이 그래도 왔습니다.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세탁기를 돌리는데 와이셔츠는 세탁을 돌릴 수 있기가 좀 힘들어서 매일 다리기가 힘들어서 와이셔츠는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아저씨가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아저씨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사실은 이 앞에 교회의 전도사 몇 가지 얘기했는데 아저씨가 성당 다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포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교회 와라, 교회 와라, 교회 와라, 한 번만 교회 와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한 번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복음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오직 성령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없는 찌질한 사람들입니다. 공간 부분을 보면 제자들의 삶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곁에서 보고 있는데 그들의 행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찌질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남자같지도 않습니다. 질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뭐라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하늘에 가시면 얘는 우편에 저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그것도 지니고 말 못하고 엄마가 와서 얘기합니다. 그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다 큰 성인인데 엄마가 와서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찌질합니까? 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또 누가 변하고 자료 우려를 보면 이 마사의 다락방에 있었던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 공생애 동안 그 세월 동안 예수님을 한 번도 따르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예수님한테 미쳤다고 했어요. 왜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날 30년을 우리 가정을 책임지던 우리 큰형이 갑작스레 내가 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적과 이적을 베푼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야고보 입장에서는 황당할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같이 놀던,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던, 지는 깎고 같이 놀던 형, 그리고 목수로 우리 가정을 책임지던 형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야고보는 그랬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을 찾아왔습니다. 형, 집에 가자. 근데 형이 하는 척도 안 돼요. 미친. 우리 형 미쳤고. 그럼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가 순교할 때까지 에루살렘 교회에 리더로서, 사도로서, 성실히 충성되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그렇게 유명한 제자가 아닙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밀라노 성당이라는 성당이 있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보고 싶네요. 저는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밀라노 성당에 가면 바돌로메 석상이 있습니다. 바돌로메 석상을 보면 바돌로메가 굉장히 근육질의 남자. 울긋불긋하고 근육이 막 울긋불긋 나와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을까요? 바돌로메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바돌로메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산채로 그의 가죽이 벗겨서 그 가죽을 자기가 짊어지고 형장으로 가는 그런 처형을 받습니다. 그 장면을 밀라노 성당 석상에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제자들의 쇼, 거짓말, 사도 바울의 글로쓴 농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놈이, 어떤 미친 놈이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자기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들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고초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거짓말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그런 고초이다. 자기 몸은 소중합니다. 저는 사실은 고문을 당하거나 누구에게 이렇게 아픔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별로 없으시죠? 우리 시대에 뭐 그렇게. 물론 민주화 운동하시다가 그렇게 고쳐도 하시는 분도 하십니다. 충분히 존경할 만한 거죠. 간혹 그 독립운동이 하는 영화나 이런 문헌을 보면 독립기념관 같은 그런 걸 보면 이런 그걸 쭉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독립운동을 못하겠더라. 나는 살이 여리니까 저는 조금만 아파도 되게 많이 아픕니다. 못할 것 같아요. 독립운동 하다가 예를 들어 잡혔습니다. 바늘로 손끝에라도 찌를 치면 금방 불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내 몸에 손 대지 마. 얼른 부를 테니까. 어? 나는 못할 것 같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고통스러운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그 형벌을 당하는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구세주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기 성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아멘.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모든 고통을 모든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만약에 1년에 한 명씩 전도한다고 그러면 모든 크리스찬이 1년에 한 명씩 전도 모든 크리스찬이 바꾸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 1년에 한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전도받은 그 사람도 1년에 한 번 한 명 정도. 이런 식으로 전도된 사람이 1년에 한 명씩 전도하면요. 10년이면 512명이 됩니다. 그리고 15년이면 16,384명이 됩니다. 20년이면 524,288명이 됩니다. 그리고 27년이면 6,700만이 넘습니다. 한 명씩만 줬다.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은 계산해보셔도 됩니다. 제가 어젯밤에 어떤 수학적인 공식을 대입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렇게 써서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물론 이걸 뭐 수학적인 공식을 써서 계산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썼습니다. 하나, 둘, 넷, 이렇게 써서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27년이면 6,700만이 넘습니다. 아직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령 충만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부활 사건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이 감격스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감격스럽고 고맙습니다. 고마운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감사한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받은 은혜를 전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는 성도의 사명이 그겁니다.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 사명, 그 성도의 사명이 민감하게 응답하시고 충성되게 행하신 우리 향리교회 성도님 그리고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한 십자가, 감동적인 십자가, 은혜로운 십자가, 그 부활의 은혜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주인의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